Good morning, Mr. Orwell. 미국 시간으로 1984년 1월 1일 자정.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은 세계 최초로 파리와 뉴욕을 오가는 음악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인공위성 생중계를 통해서 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백남준은 1949년 소설 1984에서 TV 같은 대중매체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서운 감시체제가 될 것이라며 절망했던 작가 조지 오웰에게 인사를 건네며 그의 예언을 부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9년 후인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한 미국인 컴퓨터 기술자가 국가안보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도청과 이메일 해킹 등 개인정보를 침해해온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ven if you're not doing anything wrong, you are being watched and recorded. 당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해도 당신은 현재 감시당하고 기록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무서운 예언이 현실이 된 걸까요? 백남준의 희망은 슬픈 향수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그 대답을 얻기 위해 다시 그를 불러봅니다. Good evening, Mr. Orwell. Good evening. 즐거운 일요일 보내셨나요?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뵙는 12월 30일 월요일 밤이죠.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appy Monday, everyone.
이제 2013년도 하루하고 또 3시간 정확히는 그래요. 그래요?
네. 네. 그러게요.
너무 정확했나요?
아주 정확하신데요.
네, 24시간하고 3시간 더 27시간 남았네요.
네.
올 한 해 뭐 정리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올 한 해는 참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저는 올 한 해 특별하게 뭐 이룬 건 없지만
네.
그래도 제가 한 7개월 정도 운동을 했거든요, 꾸준히.
저도 알고 있죠.
네, 그거 네. 하나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 7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요, 매일은 못하고요.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정도는 갔어요.
그 대단한 열정이에요.
네, 이승윤 씨는 혹시 뭐 기억에 남는다든지 그런 거 있으세요?
글쎄요,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역시 하고요.
네.
뭐 음반 단위로 하면은 올해는 음반이 나왔던 해였구나라고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올해 5월이었죠. 5월.
네. 네. 음반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또 네. 어제 대구에서 2013년의 마지막 공연을 마치시고 오늘 새벽에 또 운전을 직접 하셔서 서울에 올라오셨다고.
아, 직접 하진 않았고요.
아, 그냥, 그러세요?
그냥 보조석에 앉아서
네.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대기 몇 시 도착하셨어요?
뭐, 한 새벽녁에, 늦은 새벽에.
아, 그럼 네. 굉장히 피곤하시겠네요. 잠은
아니에요.
충분히 자고 오셨나요?
잠은 충분히 잤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요.
네. 네.
아, 이제 2013년의 막바지에서 2014년 신년 초까지 저희 영미문학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할 작품 소개해 드려야죠. 백남준의 유명한 미디어 아트 이야기로 시작해서 각종 매체에서 2013년의 인물 중 하나로 선정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언급하게 만든 작가입니다. 조지 오웰 그리고 그의 작품 1984 혹은 1984 되겠습니다. 개인이 아무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다 해도 그는 계속 감시와 기록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말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작품에서 등장한 인물을 암시하고 있죠. 오래전에 이미 사전에 등재된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어두운 미래의 상징, 빅 브라더 되겠습니다. 영영사전에서는 어떻게 풀이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미리언 웹스터 사전을 보면요. 빅 브라더는
Personification of the Power of the State in 1984 by George Orwell.
그러니까 조지 오웰 원작 1984년에 등장하는 의인화된 국가 권력. 뭐 이제는 개인의 행동을 감시하고 지시하는 전체주의 정부나 조직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죠.
그렇군요.
네.
네. 야, 1984를 읽지 않아도 빅 브라더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익숙합니다. 그 표현에.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는 문학작품으로는 동물농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런데 에세이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로 만납니다.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은 1984를 발표한 1년 후인 195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지 오웰의 마지막 문학작품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감상하게 된 셈이군요. 뜻이 깊을 수 있죠. 그래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요. 감상작품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문학동네에서 조지 오웰의 1984, 1984 번역서를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로 쿡숙님이 신청해 주신 음악입니다. Nick Cave and the Bad Seeds의 Into My Arms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조지 오웰 원작 1984 첫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때는 1984년 4월의 어느 쌀쌀한 날, 윈스턴 스미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승리 맨션, 그가 사는 집의 이름입니다. 38살이지만 40대살은 돼 보이는 그는 힘겹게 계단을 걸어서 7층까지 올라갑니다. 오른쪽 발목에 정맥류성 궤양 때문에 걷기가 힘이 드는데도 걸어갑니다. 낮 동안 전기가 끊긴 데다 증오주간을 대비한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맨션의 엘리베이터는 멈춘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층계참마다 어느 복도를 가나 그를 응시하고 있는 하나의 얼굴입니다.
On each landing, opposite the lift shaft, the poster with the enormous face gazed from the wall. It was one of those pictures which are so contrived that the eyes follow you about when you move. Big Brother is watching you. The caption beneath it ran. Inside the flat, a fruity voice was reading out a list of figures which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production of pig iron. The voice came from an oblong metal plaque, like a dulled mirror, which formed part of the surface of the right-hand wall. Winston turned a switch, and the voice sank somewhat, though the words were still distinguishable. The instrument, the telescreen it was called, could be dimmed, but there was no way of shutting it off completely. He moved over to the window. A smallish, frail figure, the meagerness of his body merely emphasized by the blue overalls, which were the uniform of the party. His hair was very fair, his face naturally sanguine, his skin roughened by coarse soap and blunt razor blades, and the cold of the winter that had just ended. Outside, even through the shut window pane, the world looked cold. Down in the street, little eddies of wind were whirling dust and torn papers into spirals. And though the sun was shining and the sky a harsh blue, there seemed to be no color in anything, except the posters that were plastered everywhere. The black mustachioed face gazed down from every commanding corner. There was one on the house front immediately opposite. Big Brother is watching you, the caption said, while the dark eyes looked deep into Winston's own.
"층계참마다 승강기 맞은편에 붙어있는 거대한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응시했다. 포스터는 아주 교묘하게 고안되어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 눈초리가 따라 움직였다. 포스터 아래 표제가 적혀있었다.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방 안에서는 선철 생산과 관계된 수치 목록을 읽어나가는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오른쪽 벽면, 흐린 거울처럼 된 금속관에서 흘러나왔다. 윈스턴이 스위치를 돌리자 음성은 약간 작아졌지만 소리는 여전히 명료하게 들렸다. 텔레스크린이라 부르는 그 기구는 소리를 줄이는 건 가능해도 꺼버릴 수는 없었다. 윈스턴은 창 가까이로 갔다. 당의 제복인 청색 작업복 때문에 그의 작고 연약한 얼굴과 말라빠진 몸매는 더 초라해 보였다. 머리카락은 매우 매력적이고 얼굴은 원래 붉으스름했고 피부는 질 나쁜 비누와 무딘 면도날로 문질러댄 데다가 아직 남아있는 추위 때문에 거칠었다. 닫힌 유리창으로 보이는 외부 세계는 쌀쌀하게 느껴졌다. 거리 저쪽에서 바람이 회오리치자 먼지와 쓰레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기분 나쁠 정도로 푸른데도 거리 어디를 막론하고 붙어있는 포스터 말고는 어떤 색깔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새까만 수염의 얼굴이 눈 닿은 모든 구석을 위압하듯 내려다보았다. 포스터는 맞은편 집 앞에도 붙어있었다. 빅브라더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포스터의 검은 눈이 윈스턴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In the far distance, a helicopter skimmed down between the roofs, hovered for an instant like a blue bottle, and darted away again with a curving flight. It was the police patrol, snooping into people's windows. The patrols did not matter, however. Only the thought police mattered. Behind Winston's back, the voice from the telescreen was still babbling away about pig iron and the overfulfillment of the 9th 3-year plan. The telescreen received and transmitted simultaneously. Any sound that Winston made above the level of a very low whisper would be picked up by it, moreover, so long as he remained within the field of vision which the metal plaque commanded. He could be seen as well as heard. There was, of course, no way of knowing whether you were being watched at any given moment. How often or on what system the thought police plugged in on any individual wire was guesswork. It was even conceivable that they watched everybody all the time. But at any rate, they could plug in your wire whenever they wanted to. You had to live, did live, from habit that became instinct, in the assumption that every sound you made was overheard, and except in darkness, every movement scrutinized. Winston kept his back turned to the telescreen. It was safer, though, as he well knew, even a back can be revealing.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지붕 사이를 낮게 스치며 마치 똥파리처럼 잠깐 빙빙 돌다가 방향을 바꿔 날아가 버렸다. 창문으로 사람들을 염탐하는 경찰기였다. 그러나 그따위 순찰쯤은 문제가 안 되었다. 문제는 사상 경찰이었다. 윈스턴의 등 뒤 텔레스크린에서도 아직도 선철과 제9차 3개년 계획에 초과 달성에 대해 수선스레 짓거려대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했다. 윈스턴이 입 밖에 내는 말은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해도 그 기계에 잡혔다. 더구나 이 금속판이 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보이고 말하는 모든 것이 들리게 되어 있었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는지는 알 도리가 없었다. 사상경찰이 얼마나 자주 어떤 조직으로 개인에게 감시의 촉수를 뻗치느냐 하는 문제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그들은 모든 사람을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하는지도 몰랐다. 아무튼 그들은 자기네가 그러고 싶으면 언제라도 감시의 손을 뻗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 밖에 내는 소리는 죄다 들리고 캄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일거수일투족이 빠짐없이 탐지된다는 전제 아래 살아야 했고 또한 그것이 본능이 되어버릴 만큼 습관이 들어있었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을 등지고 있었다. 등이 보이긴 했지만 그가 알기론 그게 좀 더 안전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조지 오웰 원작 1984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데이빗 보위의 빅 브라더였습니다. 윈스턴은 영국 사회당의 보잘것없는 관리입니다. 그가 사는 이곳은 과거에는 런던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에어스트립 1, 제1공대라고 불리며 오세아니아 최고 도시 중 하나입니다. 상마하기 짝이 없는 이곳의 한 아파트 창문으로 그는 The Ministry of Truth, 진리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리부란 그가 일하는 곳으로 보도, 연예, 교육, 미술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윈스턴은 과거의 역사를 당의 정치 강령에 맞게 조작하고 선전하는 일을 합니다. 당에는 그 외에도 전쟁을 관할하는 평화부인 The Ministry of Peace, 그리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애정부 The Ministry of Love, 마지막으로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풍부부 The Ministry of Plenty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건물 전면에는 당의 세 가지 슬로건이 적혀 있죠. War is peace. 전쟁은 평화. Freedom is slavery. 자유는 굴종. Ignorance is power. 무식은 힘.
윈스턴 turned around abruptly. He had set his features into the expression of quiet optimism, which it was advisable to wear when facing the telescreen. He crossed the room into the tiny kitchen. By leaving the ministry at this time of day, he had sacrificed his lunch in the canteen, and he was aware that there was no food in the kitchen except a hunk of dark-colored bread, which had got to be saved for tomorrow's breakfast. He took down from the shelf a bottle of colorless liquid with a plain white label marked Victory Gin. It gave off a sickly, oily smell as of Chinese rice spirit. Winston poured out nearly a teacupful, nerved himself for a shock, and gulped it down like a dose of medicine. Instantly his face turned scarlet and the water ran out of his eyes. The stuff was like nitric acid, and moreover, in swallowing it, one had the sensation of being hit on the back of the head with a rubber club. The next moment, however, the burning in his belly died down, and the world began to look more cheerful. He took a cigarette from a crumpled packet marked Victory Cigarettes and incautiously held it upright, whereupon the tobacco fell out onto the floor. With the next, he was more successful. He went back to the living room and sat down at a small table that stood to the left of the telescreen. From the table drawer, he took out a penholder, a bottle of ink, and a thick, quarto-sized blank book with a red back and a marbled cover.
윈스턴은 차분하고도 유쾌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텔레스크린을 마주할 때는 그런 표정이 이롭기 때문이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옹색한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 시간에 청사를 나오느라 점심을 못 먹었지만 부엌에도 다음 날 아침에 먹으려고 아껴둔 시커먼 빵 한 덩어리밖에는 요기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선반에서 무색의 음료수 병을 꺼냈다. 겉에 승리주라는 흰색 상표가 붙어있는 술이었다. 승리주는 중국 화주처럼 역겹고 느글느글한 냄새를 풍겼다. 윈스턴은 승리주를 찻잔에 가득 붓고 진저리를 치면서 약을 마시듯 꿀꺽 삼켜버렸다. 금방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술은 꼭 질산 같았고 삼킬 때는 고무장갑으로 뒷머리를 세게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내 활활 타던 뱃속이 가라앉고 기분이 한층 좋아지기 시작했다. 승리연이라 찍힌 권련갑에서 권련 하나를 꺼내 물고 그는 다시 거실로 가서 텔레스크린 왼쪽에 있는 작은 책상에 앉았고 서랍에서 펜대와 잉크병 그리고 두툼한 사절 공책을 꺼냈다. 그가 책상을 놓은 이곳은 한쪽 벽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용케 텔레스크린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곳이었다. 여기 앉아 있으면 그가 내는 소리는 잡혀도 그의 행동은 발각되지 않았다. 그가 이제부터 하려는 일은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The thing that he was about to do was to open a diary. This was not illegal. Nothing was illegal since there were no longer any laws. But if detected, it was reasonably certain that it would be punished by death, or at least by 25 years in a forced labor camp. Winston fitted a nib into the pen holder and sucked it to get the grease off. The pen was an archaic instrument, seldom used even for signatures, and he had procured one, furtively and with some difficulty, simply because of a feeling that the beautiful creamy paper deserved to be written on with a real nib instead of being scratched with an ink pencil. Actually, he was not used to writing by hand. Apart from very short notes, it was usual to dictate everything into the speak-write, which was, of course, impossible for his present purpose. He dipped the pen into the ink and then faltered for just a second. A tremor had gone through his bowels. To mark the paper was a decisive act. In small, clumsy letters he wrote, April 4th, 1984. He sat back. A sense of complete helplessness had descended upon him. To begin with, he did not know with any certainty that this was 1984. It must be round about that date, since he was fairly sure that his age was 39, and he believed that he had been born in 1944 or 1945. But it was never possible nowadays to pin down any date within a year or two.
"일기를 쓰는 것, 불법은 아니었다. 도대체 법이 없으므로 불법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단 발각되는 날에는 사형을 받던가 적어도 25년에 달하는 강제 노동형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윈스턴은 펜촉을 펜대에 꽂고 펜촉에 기름을 닦아냈다. 이제 펜은 서명을 할 때도 쓰이지 않는 옛날 필기 도구이지만 이 아름다운 크림색 종이에 볼펜으로 휘갈기는 것보다는 진짜 펜으로 쓰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남의 눈을 피해가며 간신히 구입한 것이었다. 사실 그는 손으로 쓰는 것은 익숙하지 못했다. 보통 아주 짤막한 메모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구술 기록기에 불러서 기록했다. 물론 지금의 목적에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는 펜에 잉크를 찍고 잠시 머뭇거렸다. 뱃속으로 전율이 스치고 지나갔다. 종이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중요한 행위였다. 그는 작고 서툰 필체로 썼다. 1984년 4월 4일. 그는 몸을 뒤로 젖혔다. 꼼짝할 수 없는 무력감이 밀어닥쳤다. 무엇보다 올해가 1984년이라는 것이 확실히 떠오르지 않았다. 자기 나이가 39살이라는 것, 1944년인가 1945년에 태어났다고 믿어지니까 연도는 1984년쯤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오늘 와서 1, 2년 내에 어떤 날짜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는 누굴 위해서 이런 일기를 쓰는 건지 별안간 의문이 일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조지 오웰 원작 1984 감사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The Alan Parsons Project의 Eye in the Sky 들으셨습니다. 개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감시받는 사회, 그 사회를 지배하는 당의 관리인 윈스턴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사형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오래전에는 알았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면 공포가 먼저 밀려와 그는 더는 쓰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쓰고 싶은 충동을 못 이겨 써나가기 시작하죠. 간밤에 극장에 갔던 이야기, 당의 강령을 찬양하는 이 전쟁 영화를 또 찬양하는 피에 굶주린 채 환호하는 관객들, 영화의 지나친 폭력에 항의하는 한 관객을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경찰. 11시가 되자 윈스턴이 근무하는 기록국에서 개인 집무실에 있는 의자들을 끌어내서 거대한 텔레스크린 맞은편 사무실 한가운데 모읍니다. 입은 증오를 실시할 시간이죠. 윈스턴과 고위 당원인 오브라이언 그리고 창작국에서 일하는 여자가 함께합니다. 드디어 입은 증오가 시작됩니다.
The next moment, a hideous grinding speech, as of some monstrous machine running without oil, burst from the big telescreen at the end of the room. It was a noise that set one's teeth on edge and bristled the hair at the back of one's neck. The hate had started. As usual, the face of Emmanuel Goldstein, the enemy of the people, had flashed onto the screen. There were hisses here and there among the audience. The little sandy-haired woman gave a squeak of mingled fear and disgust. Goldstein was the renegade and backslider who once, long ago, how long ago nobody quite remembered, had been one of the leading figures of the party, almost on a level with Big Brother himself, and then had engaged in counter-revolutionary activities, had been condemned to death, and had mysteriously escaped and disappeared. The programs of the 2 minutes hate varied from day to day, but there was none in which Goldstein was not the principal figure. He was the primal traitor, the earliest defiler of the party's purity. All subsequent crimes against the party, all treacheries, acts of sabotage, heresies, deviations, sprang directly out of his teaching. Somewhere or other, he was still alive and hatching his conspiracies. Perhaps somewhere beyond the sea, under the protection of his foreign paymasters, perhaps even, so it was occasionally rumored, in some hiding place in Oceania itself.
That 순간, 전율을 일으킬 만큼 무시무시한 굉음이 마치 괴물처럼 무지한 기계가 기름 없이 돌아가는 듯한 굉음이 방 끝에 있는 거대한 텔레스크린에서 터져나왔다. 그 소리가 터지자 이가 악물리고 목 뒤에 털이 곤두섰다. 증오가 시작된 것이었다. 여느 때처럼 인민의 적인 임마뉴얼 골드스타인의 얼굴이 화면에 번뜩였다. 여기저기 관중들 가운데서 분노의 함성이 터졌다. 갈색 머리의 작은 여자는 공포와 혐오감으로 뒤범벅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골드스타인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전 당의 지도급 인사였던 사람으로 한때는 빅브라더와 거의 동등한 자리에 있었으나 반혁명 활동에 개입해서 사형을 언도받았었다. 그러다 기적처럼 탈출에 성공해서 자취를 감춰버린 변절자 그리고 반동분자였다. 이분 증오의 프로그램은 날마다 달랐지만 골드스타인은 언제나 프로그램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는 1급 반역자이며 당의 순수성을 첫 번째로 모독한 인물이었다. 그 후에 일어난 모든 반역 행위와 태업 행위, 이단, 분파 행위 등은 그가 직접 교사한 것이었다. 그는 지금도 이 지구상 어디엔가 살아남아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바다 건너 어디에서 외국 재정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고 바로 이 오세아니아 어느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그런 소문도 심심치 않게 떠도는 것이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조지 오웰 원작 1984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리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정부의 부처이지만 실은 당의 강령에 맞게 역사를 조작하는 진리부 The Ministry of Truth 개인성을 상징하는 공책과 펜이 사라진 세상 일기를 쓰는 것이 곧 사형을 의미하는 체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 2분 동안 행해지는 소음 공해와 함께 반체제적 행위에 대한 공포를 주입하는 교육이었죠. 네, 첫 챕터를 다 읽지 않았는데도요. 이 공포감 잘 전해져 옵니다.
네.
날짜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이 주인공 그쵸. 윈스턴에게. 감옥에 독방에 특히 가둬진 사람들이 이런 증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참 회색 도시에 사는 이 사람들 참 불쌍하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현실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이름들 제목 이렇게 뭐 정부 부처의 이름들이 블랙 코미디 같아요.
맞아요.
Ministry of Love.
그러니까 말이에요.
Ministry of Plenty.
Ministry 참, of Truth.
재밌었습니다.
네.
자 트위터로 주일리님께서 처음 1984를 읽던 때가 생각납니다. 중학생 때였는데 책을 쭉 읽고 싶어서 선호 정거장을 한없이 이 책을 읽으며 걸어갔어요. 찻길로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생전 처음으로 가보는 그 골목으로 걸었지만 이야기에 빠져서는 무서운 줄 몰랐죠.
저는 더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골목이면. 주인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안 그러시겠죠.
네.
요즘 차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게요.
골목에도.
골목에도 많죠. 네. 조민자님께서요. 조지 오웰의 1984 하나를 마무리하는 책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마무리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새해에 계속 쭉 읽을 거고요. 오늘부터 3주간 계속 1984를 감상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 3주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자. 강윤미님께서 가끔 이런 예언과도 같은 오래된 책들을 보면 만약에 신이 살아있다면 그들의 힘을 빌려 우리에게 다가올 상황들을 알려준 게 아닐까 하는 황당한 생각들을 저 혼자서 하곤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예언서의 성격이 다분히 있죠. 미래를
맞아요.
내다본 디스토피아 소설이지만
네네네.
49년에 나왔고요. 하지만 그 당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뭐 참고할 어떤 체제도 없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비슷한 실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책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또 영화도 다 그렇게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언이었을까요? 신에게 어떤.
글쎄요. 곽상현님께서요. 지금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얼음이 되었어요. 1984를 읽어야지 하고 책상에 놔뒀는데 이참에 페이지에 함께 넘길 수 있겠네요. 과거에서 미래를 예측한 참 놀라운 작품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말씀하신 음악이 Alan Parsons Project의 Eye in the Sky인 것 같아요.
그래요. 천공의 눈.
네.
감시의 눈이죠. 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네요.
네, 이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문학동네에서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도서출판 RHT 코리아에서 라이온의 슈라이버의 소설 내 아내에 대하여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서울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공연 예정인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1월 15일 수요일 8시 공연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루마니아 태생의 사상가 에밀 시오랑이 그랬다죠. 책은 상처가 되어야 한다. 읽는 이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책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질문해야 한다. 조지 오웰을 읽는 연말과 새해 이 시간은 어쩌면 상처가 될지도 모르지만요. 성장을 위한 상처가 되리라 믿으면서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끝곡으로는 유리스믹스의 I Saved the World Today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